마태복음 20장 28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 세계가 쓰는 연도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 그런 말을 쓰고 혹은 정확히 말하면 주전, 주후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주후 2014년 12월 25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생일 축하하고 받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이날을 아무쪼록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전통이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성탄 축하를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 축하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 성탄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탄 축하라는 말 붙이기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나 일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장식도 하고 추리도 만들고 그런 것은 뭐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큰 의미를 거기에 둘 것은 없으나 그런 것이 없어도 성탄 추리가 없고 성탄 장식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나는 없어서 그렇게 별로 헌금할 것이 없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탄생의 의미에 맞게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 축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절에 우리가 세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지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대속물은 죄인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고 나면은 뭐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 대신에 짐승을 죽이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이라는 제도입니다. 대속의 제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죄값으로 죽든지 아니면 대속물을 통해서 나의 죄가 그에게 전달됨으로써 용서를 받든지 받아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선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칭찬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 오셔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주님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대속제물이 필요해서 주님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메시아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혀 찔리시고 양발에 못을 박혀 찔리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숨이 끊어진 이후에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남은 물과 피가 다 흘러나게 하신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분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벌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탄 축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복음의 사실을 이해하고 와 나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감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인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깨닫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장이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지옥 형벌 받고 말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죄 문제 해결 그가 대속제물인 것을 깨닫고 죄 문제의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죄를 좀 멀리 하겠나이다. 이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죄가 없었다면 주님 죽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죄와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죄와 결별해서 또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 또 한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깨달아져서 죄는 나쁜 것이다. 예.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일이다. 이거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 지으면 재미있지 세상의 것들 뭐 하나님 뭐 자꾸 섬긴다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러지 말고 슬슬 죄도 좀 지어가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죄는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단호히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그러면 망한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데 안 된다 하고 죄와 결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성탄축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해하고 그를 영접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자가 성탄축가지 그렇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이치도 모르고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성탄축하의 축자의 성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혹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와 결별하지 못한 죄를 멀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성탄축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다고 헌금 많이 하고 멋있게 추리 만들고 그리고 또 근사하게 찬송 부르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성탄 축하 행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죄를 떠나라. 내가 내 아들을 너의 죄 때문에 희생하였으니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살아서 죄를 떠나라. 이것을 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 축가는 주님의 대속의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죄와 결별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하여 오셨고 첫째는 둘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복음에 많은 말씀들이죠. 죄값은 죽음이고 구원은 그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려서 죽지 않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 또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는 존재.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 죄 문제는 죽음이요. 구원은 곧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 주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예. 죽는 자가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걸 말하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생과 부활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해야 영생하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무슨 영생입니까? 예, 무덤이 갈라지고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영생, 영원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죽으려고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죽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죄 짓지 않아서 영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에덴의 회복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죽게 되는 이 신락원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라 죽은 자의 회복이라 부활과 영생의 회복이라 그것이 그래서 영원히 사는 복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다. 구원은 영생이고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자기의 무슨 뭐 비전을 가지고 뭐 실현하고 내가 꿈을 크게 가져서 내가 내려가서 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인류 전수 가운데서 그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선택의 진리입니다. 그건 참 우리가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뜻하셨으면 구원하셨을까요? 예, 구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를 뜻하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두려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아니고 인류의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는 이것은 내 백성이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고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엄숙한 그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무슨 살리는 거냐? 죄로 죽었던 영혼들, 택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택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택자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선택의 증표를 가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 믿지도 않는데 무조건 뭐 예배당 나오면 뭐 선택받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믿는 집에 태어나면 예, 구원은 받아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회개와 믿음으로 증거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순종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실제 행위에서도 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행위가 순종의 행위를 가지는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낙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표가 될지언정 구원과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었었으나 살리는 영생의 생명, 중생의 새 생명은 사실 영생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자는 예, 이미 살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 구원받은 중생의 새 생명은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예. 이것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축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성탄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받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을 내가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죽은 생명, 죄의 낙을 누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이 뭐냐? 하나님 섬기고 계명 지키는 생명이죠.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축하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성탄절을 지키라는 것도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탄절 지키지 맙시다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탄축하야. 그렇죠? 바로 그것이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축하한다는 것은 주의 의도대로 뜻대로 과연 주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는 비록 성탄절을 그가 모르고 혹 지나간다 하더라도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탄축하를 능히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성탄 축하 행사를 100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 너는 정신없는 자로구나.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언제 그럼 축하하라고 그랬느냐? 성탄절 지키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똑똑히 읽어라. 그럴 것이.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탄절 지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목을 매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탄절을 지켜도 안 지켜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성탄절 지키는 건 좋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로 믿고 사는 데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신다. 알겠습니까? 예. 셋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혹은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잘 알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그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말씀.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전지사예요. 임마누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고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는 일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말하는 것이 그것이 좋아요. 삼위의 구별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구별을 혼동하면은 그거는 양태론이나 그런 우리가 사벨리우스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성부순환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분은 아버지다. 역사상에 그런 말을 한 사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단적이게 사벨리안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아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니까 아버지와 사실 본질적으로 일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거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인성, 인적 본질,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 신성과 인성, 신적 본질과 인적 본질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참 신비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사람입니까? 예,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신기한 얘기죠. 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통교리가 아닙니까? 예, 정통교리. 신비한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곧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가량을 사람들과 함께 신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연약을 다 경험했던 사람 속에 가난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마음의 시험도 경험하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시험 연약도 그가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경험하셨으나 죄를 짓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 예수님의 연약도 우리의 연약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 어떤 종류의 연약이든지 나의 고충을 예수님이 아신다. 왜? 그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단순히 신이 아니고 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33년의 세상의 경험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잔이해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나의 연약을 주님 아시죠.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족합니다. 믿음도 적고. 예, 세상에 어려움만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침체되고 예, 두렵고 이렇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는 모른다. 너 그거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 그래 나도 안다. 너를 내가 이해한다. 예, 인간의 연약성을 내가 이해한다. 예, 그러나 힘내라. 거기서 지면은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33년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 주님을 진실이 부르는 사람 두세 사람은 되겠죠. 여기에 그래도 몇백 명 그렇게 모이면은 두세 사람보다는 좀 많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믿습니다. 그럼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지? 내 속에 계시는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비 속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은 지금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신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영으로 생각하면 그는 편재하시다. 신성이 어디 한 곳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의 영이신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 육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예.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 혼자 잘 살아라. 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인데 한번 잘 살아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낙망하지 말거라.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을 네가 기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 삼위일체의 신이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같으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나도 육체의 인성을 취하였노라. 내가 인성의 연약성을 다 경험하고 안다. 예.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한다. 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죠. 연로하면은 저도 요새 몸이 좀 예, 이쪽에 오른쪽 팔을 많이 써서 그런지 팔이 자꾸 무슨 옷이 껴는지 이게 들리긴 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면 아파요. 그래갖고 다 주무르고 예, 그러는데 거기서 이게 많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오래 벌써 많이 이제 나이가 그렇게 들면 이렇게 다 아프다고 그래.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세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야, 이 기계를 벌써 몇십 년 이렇게 쓰고 뭐 남다르게 열심히 쓰고 요새는 또 뭐 예, 인터넷 강의도 뭐 하고 그런다고 이걸로 마우스라고 그러지 컴퓨터 하면 이걸로 뭐 이걸로 이렇게 약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만들고 뭐 해갖고 예, 고치기도 하고 요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몇 개 근육만 많이 쓰니까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걸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풀어야 돼. 이게 굳었다 그래요. 굳었다. 그래서 굳어서 그걸 자꾸 뭐 풀어서 운동. 그 다른 거 하지 않고 운동한대. 뭐 이렇게 올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겠다. 그러고 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로하면은 정신력도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그 다 인생이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다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예. 우리가 깜빡깜빡 뭐 잊어버리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예. 사람이 나이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려야지 그게 그 안 잊어버리면 비정상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정상적인 이 과정을 걸어가는 이것을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안다. 그러니 힘내라. 그렇다고 낙망하지 말고 예, 그러나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지킬 것이니 나를 믿고 힘을 내라.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끝날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의 대속의 이치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합니까? 예? 우리가 불결한 죄인이라면 주님이 에이 이거 저기 너 멀리해라. 너와 내가 어떻게 상종할 수 있느냐? 나는 거룩한 신인데 거룩한 영인데 너희같이 죄 많은 자다. 내가 가까이 하느냐?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에게 부족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인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영으로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의 부족이 있어도 주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야단을 치지만은 물리치지 않. 절로 가오라. 너 이 불결하다 가라. 그러지 않고 와라. 왜 그렇게 연약해서 예? 좀 잘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좀 생각도 반듯하게 하고 말도 곱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좀 반듯하게 하고 그게 멋있는 거 아니냐.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냐. 잘해.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두들겨 주시듯이 위로 격려하고 잘해. 예? 내가 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잘해라. 그러지. 주님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너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하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위로, 이 힘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이것이 사실은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까? 주님과 멀리서 주님과 멀찍이 주님을 따르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알 수 없고 나는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압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 씻음 받고 주의 영이 내 가운데 계심을 감히 믿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동행하는 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이것이 성탄 축하가 아니겠어요? 예.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라 실제로. 그러면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죄와 늘 멀리하는 삶. 주님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깨닫고 내가 중생과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고 그리고 늘 새 삶을 살아가는 요것 그리고 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일 것이다. 성탄 축하라고 본다. 우리 모두들이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참으로 늘 이해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아 그렇다. 그렇지. 정말 그런 것이지. 주의 은혜가 크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시간 내서 예배당에서 온건각지에서 모여왔을 때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너가 참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축하한다고 많이 모였구나.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몇 마디 증거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 다 모두들의 마음에 깨닫고 새겨서 진정한 성탄 축하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높은 마음을 가지거나 어두운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고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이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고 이날 빠진 자들도 어떤 사정으로 빠졌든지 간에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같은 그런 지식을 저들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